오늘 31절부터입니다. 우리 한번 31절, 3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를 즉시 영화롭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이제 이스카렛 유다가,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깨끗한 제자들만 남았을 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주님께서 인자라고 그럴 때는, 인자라고 그럴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인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도 인자로 오신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인자가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보이겠고, 인자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 역사상 진짜 가장 중요한 진리들이 다 가려졌어요.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은혜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인자가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통치할 그 영광스러운 그러한 것이 다 가려졌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 주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 전부 그 주님이 살아계실 때 끝났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끝난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도 예언을 잘못할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 시대에 끝났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꼬이는 겁니다. 성경이 잘못 해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 이 영광이란 말이 인자가 영광받는 뜻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영광을 받는 비결은 그분이 죽으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빠른 조치를 한 게 뭡니까?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건 뭔가 하면은 결국은 그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발꿈치가 못에 박혀서 죽으실 것을 예언했고 그 후에는 그분이 그 자기 발꿈치를 상하게 한 그 뱀의 후손인 마귀를 머리를 부숴가지고 죽여버릴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처음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시작해보기도 했죠.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이 또 바벨탑을 쌓고 못말린 일을 했고 하나님께 도전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를 다르게서 흩어지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인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다. 그 얘기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사탄이가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루시퍼가 하늘에서 범죄해서 최초의 범죄자가 됐고 죄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있어서는 사망은 있을 수 없어. 죄가 있을 수 없거든요. 죄만 생기면 그냥 죄가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로 그 계획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었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죄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인 사탄이를 제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져가지고 인생이 쫓겨난 다음에 나중에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죄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죄 없는 하늘과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마귀를 멸망시킨다.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부활하셨을 때 사탄을 이긴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이는 쫓겨나게 돼 있고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죽음의 종노릇하는 죽음의 종노릇이 뭡니까? 뭐 요즘 다 죽음의 종노릇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저 걱정하죠. 이게 바로 죽음의 종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영광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영광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은 마귀에게 빼앗겼던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거니까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을 우리가 선포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응?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죽으실 때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세상에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할 때 속에 있는 마귀가 쫓겨나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이라는 것은 인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 내 자신이 죽어버리고 주님의 그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영광받으시죠. 영광받으시는 거죠. 결국 마귀가 멸망당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중에 환란 때 가면은 사탄이가 저기 구렁 속으로 무정 속으로 갇히게 되고 천년 동안은 사탄이가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런 세계가 있는 게 다 지금 가려져 있어요. 옛날에 제가 100년 전에 1914년에 14년 정도에 살았던 미국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변호사예요. 평신도인데 평신도가 뭐라고 책을 썼는가 하면은 잊혀진 진리라는 책을 썼는데 정말 잊혀진 진리 유대인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이 모든 유대인의 것을 다 뺏어버리고 이제 이것이면 끝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은혜의 시대의 경륜이 끝난 다음에 올 경륜을 몰라가지고 지금 잊혀진 진리가 지금 신학교나 이런 데서 완전히 잊혀져가지고 사람들이 깜깜하다게 그 사람은 변호사 노릇하면서 영국 빅토리아 여왕 빅토리아 여왕 때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전 세계에 배포해가지고 그때부터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이 성령을 배포한 나라마다 영국령이 돼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피에메리 여왕이 이 성경을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면서 그냥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이 다 뺏기고 홍콩까지 다 뺏기고 지금 완전히 쪼그라드는 그 영국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기까지 받았던 그 로버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평신도인데도 책을 썼는데 보니까 요즘 신학자 뺨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배우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 의해서 배우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차이도 나오고요. 그때 다 알고 있었는데 벌써. 그 보면 옛날에 순수할 때 사람들이 진리라는데 요즘에는 가려져가지고 깜깜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런 때도 있어요. 진리를 얘기하면. 요즘 보세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사람들 깜깜합니다 지금. 이거는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자 안에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으니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도다. 결국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이 일, 주님이 죽으시는 이 역사가 바로 주님께 영광이다. 3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를 즉시 영화롭게 하시리라. 즉시 영화롭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탈취하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돼가지고 모든 일을 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높이셨는가. 36절 보면은 2장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마찬가지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함께 죽어서 나를 죽이고 그리고서 승리의 삶을 살때 결국은 주님과 함께 높이를 만나고 그랬죠. 그게 우리가 사실 내가 죽을 때 사탄이 꼼짝을 못하죠. 나가 죽으면요 사탄이 꼼짝 못해요. 송장을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내가 완전히 죽은 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내 자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죽은 자답게 살게 되면 사탄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 안에 사는 거죠. 응? 우리가 구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런 찬송 있잖아요.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았도다. 주님과 함께 우린 죽었고 새 생명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완전히 죽이는 삶을 살때 사탄을 이기게 되고 영광을 맞죠. 33절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수 없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노라. 영광이란 건 이제 부활하셔서 가실 하늘나라를 얘기하죠. 영광의 하늘을 얘기하죠. 34절.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더라. 그 책을 쓴 로버슨이라는 분이 그래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입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응?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몸을 이룬 사람들이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다 이거죠. 그럼 주님이 오실 때 정말 몸을 이룬 사람만 쏙 올라간다 이거예요. 응? 그런 얘기를 그분이 썼는데 사실 맞는 얘기예요. 응? 우리는 죽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위해서 죽었으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죽도록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죽도록. 응? 이런 기준으로 볼때 요즘 21세기에 들어서 교회들, 성도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정말 얼마만한 사람들이 주의 몸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응? 몸 안에서 정말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 사실 감옥에만 갇혀서 거기 같이 몇년 살아도 그렇게 친해진다는데 응? 한국 울타리 아니니까 응? 하물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전쟁터 나가도 정말 전쟁터 나가면은 막 총알이 날라오는 그런 국면에서 얼마나 서로 사랑합니까? 응? 한 사람이 부상당하면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그냥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위험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거죠. 응? 우린 주 안에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항상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한번 주님께서 목숨까지도 사랑하라. 새계명을 주는 것이다. 응?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참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율법의 모든 저주를 우리를 거기로부터 속량해서 딱한 가지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만 줬다. 다른 거 없어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아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새 계명이죠. 율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계명이죠. 36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상당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 어디로 간다는 얘기는 이미 했고 이제 새계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또 갑자기 또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시니. 이거는 죽음을 통해서 하늘 가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걸 몰랐죠. 주님은 아셨죠.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길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겠나이다라고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처음 믿을 때 이런 걸다 경험하죠. 열심으로 그냥 내 열심으로 그냥 도취해서 내 생각대로 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길 때가 많이 있죠.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바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네 생명을 내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여기 부인하리라 하는 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 응?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그의 믿음의 성숙도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정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둘째는 베드로가 같이 따라 죽게 되면은 주님께서 맡겨놓은 사역을 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자기 열정만 가지고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참 앞장서서 계속해서 할 베드로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사탄이가 시험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 보게 되면은 사탄이가 너를 밀까불듯이 까분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가 너를 밀을 까불듯이 까분다. 이렇게 한번 누가복음 22장 3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장 31절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네가 회심하게 되면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사실을 세 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건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참 무조건 내가 때도 없이 그냥 나를 던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때로는 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참 엄청난 그 열정 있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이 그걸 썼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성도들을 정말 이 참 오순절날 많은 사람을 회심하고 하루에 3천 명씩 막 그냥 회심하게 되는 이런 일을 성령께서 일으켜야 되는데 자기가 따라 죽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이를 시켜서 키질하게 해서 결국은 그를 뛰어났죠. 뛰어났습니다. 이게 베드로는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죠. 여기 회심하면 회심할 걸 얘기했죠. 베드로가 회심할 것까지도 얘기했고 그러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런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온전하게 드러내는 이러한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참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결국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었죠.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 못 받은 얘기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을 안 믿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신 분은 믿는데 그 말씀을 안 믿을 때가 있잖아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똑같아요. 그 당시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기가 힘든 것처럼 지금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문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떠나 있죠. 성경을 떠나서 성경 말씀보다 더 교회가 더, 교회법이 더 위로가 있죠. 교황의 말이 더 성경보다 권위가 있습니다. 요즘 캐톨릭에서는. 바로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엄청난 파워풀한 삶을 살죠. 하나님을 매일같이 뵙고 살죠. 교제하고 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요. 이 말씀 읽는 시간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위로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어디?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을 그 앞에서 있던 사람들이 위로받았던 것처럼 성령이 오셔가지고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바로 이 안에서 주님을 보는 사람이 바로 위로받는다. 2절,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여기 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션, 저택입니다. 여러분, 저 미국 와가지고 이렇게 참 미국에 이렇게 좀 부자 동네 가보면 말이죠. 큰 저택들 있잖아요. 그냥 문에서부터 그냥 한참 통과해야지. 이야, 저런 집에 좀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 여러분 한 적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아요. 야, 저 사람들 무슨 돈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말도 키우고 뭐 그러면서 그냥 뭐 집이 도대체 방이 한 100개는 되는 것 같아. 응? 그런 집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이런 저택이에요. 그런데 이 킹제임스 버전 외에 다른 성경 보면은 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도다. 어? 이 정도로만 해놨어요. 어? 왜? 사탄이는 어떻게 하든지 하늘에 있는 저택을 못 보도록 하는 거예요. 못 보도록. 어? 그래가지고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에게 나타나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그 저택이 어떻게 성긴까지 다 그렇게 줬죠. 그죠? 에? 우리 한번 알지만 다시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여줬어요. 아, 지금 그 10절 보면 말이죠.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이게 바로 저택이거든요. 그 안에 엄청난 저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열두 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열두 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의 문이 세 개, 북편의 문이 세 개, 남편의 문이 세 개, 서편의 문이 세 개이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나와 마른 이는 그 도성과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여러분, 1만 2천 스타디온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1만 2천 평방 입방마일입니다. 1만 2천 입방마일. 에? 그러면 가로도 1만 2천 마일이고, 세로도 1만 2천 마일이고 높이도 1만 2천 마일이에요. 엄청난 도성이죠. 그죠? 엄청난 도성인데 그 안에 엄청난 멘션이 있는 거죠. 엄청난 멘션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지금까지 나가지고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 대충 얼마 될 거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이 보석과 금으로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큰 저택들이 한 사람에게 엄청난 집이 할당될 것 같다 이런 얘기. 12,000 마일이 가로 세로 높이니 중력하고 상관이 없죠. 그때는 뭐 떨어져 죽는 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공간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12,000 마일이면은 12,000 마일, 1,200 마일. 아, 죄송합니다. 1,200 마일. 1,200 마일이면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1,200 마일이면은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 살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가 살 수 있죠. 거기서. 예?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밑에 내려가 보면, 계속 읽어보면은 그 보석이 12가지가 있잖아요. 또 대문이 12진주고 말이죠. 거래는 순금이고 투명한 유리 같더라. 유리 같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 곳입니다. 예? 이게 실지입니다. 실지. 예? 이게 실지라고요. 그 옛날 사람들은 이걸 실제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찬송에 보면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베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 그랬죠. 이게 정말 그 이 확실히 구체적으로 내 집이 저기 있다는 거, 이거를 구체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뭐라 했습니까? 머리 들 곳이 없다. 그 여우라는 건 뭔가 하면은 헤롯 보고서 여우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에 가서 말하라. 헤롯. 그 여우라는 건 뭔가 하면은 로마에 아첨하면서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게. 그 헤롯이. 응? 그렇잖아요. 지금도 로마에 빌부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많죠. 응? 그런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삽니다. 좋은 집에 살아요. 그 다음에 리타이먼 펀드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새들은 뭡니까? 새들. 먹이를 찾아서 철새처럼 날아드는 사람들은. 그게 뭡니까, 여러분? 먹이를 찾아. 어디 가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 진리를 찾는 게 아니고, 모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새들이에요. 새들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시판 채 없단 얘기야. 인자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시면서 하늘에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저택들이. 그 예루살렘 속에는 많은 오막살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저택들이 있다. 응?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면 말이죠. 아담을 창조했을 때 에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떠나게 했을 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주님이 오실 때 차지합니다. 차지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고 성녀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각각 자기 거처가 달라요. 거처가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이게 보면 되게 그렇잖아요. 이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젊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결혼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집 마련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할 곳을 먼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할 때도 네가 떠나면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다, 어디 갈 것인지.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내게 해준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돼가지고 거기 있는 거고, 이 아랍파트 같은 사람은 그 약속을 모르니까 내 거라고 그러지.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내 것도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미국 대통령이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지 뭐. 하나는 조상 때부터 사는 곳인가 내 거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거라 하신가 내 거고. 그러니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이거를. 주님이 오시면 해결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왕국 복음이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이제 땅 끝까지 전파될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은혜 복음이 아니라 그때 끝이 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 인자가 온다 그랬어요. 인자가 다스리러 오는 거죠. 은혜 복음이 전파된 후에 또 천국 복음이 전파됩니다. 나중에 14만 4천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3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 다시 온다는 건 뭐죠? 재림한다는 얘기예요. 재림한다. 데리러 오신다. 여기 재림은 뭡니까? 공중재림이에요. 공중재림. 재림이 두 번 있죠? 공중에 오시는 재림이 있고 지상에 오시는 재림이 있죠. 이것도 지금 신학자들이 막 그냥 혼동스럽게 해가지고 휴거를 안 믿게 해놨어요. 더군다나 휴거, 뭐 10월 28일 휴거 때문에 그냥 휴거 그러면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성경에 분명히 있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다시 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감람산 위에 다시 그 발이 재림하는 그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고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공중 재림을 얘기하죠. 사절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길도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길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아까도 그 36절에 보면 13장 3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죠.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가신다고 그러는데, 어디를 가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 가시면 따라갈 텐데 하늘로 올라가는 거는 뭐 꿈에도 못 꾼 거지 뭐. 주님이 그랬잖아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갈 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주님이 뭐 승천할 때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서요. 그러므로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게 증인이라. 그 다음에 하늘로 들려갔는데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이 쫙 올라간 거예요. 이거 뭐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로켓 발사하는 거 아니까 그래도 가능하다고 그러지만 그때는 뭐 자동차도 없었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자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건 당연한 거죠. 도마가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우리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여기 보면요. 나는 길이라고 그럴 때 I am the way 그랬어요. The way. A way 그러지 않았어요. A way 그러지 않았어요. The way. A truth 그러지 않았어요. The truth. 그 다음에 A life가 그러지 않고 The life 그랬어요. 이 정관사라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길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요. 생명도 하나다. 응? 바로 그가 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엄청나요. I am. 이게 I am이라는 것 지난번에 공부했죠. I am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란 뜻이죠.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한 걸 나타내기 위해서 I am, I am. 부처도 자기가 길이라고 그러질 않았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내가 누구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죠.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51절 보겠습니다. 1장 50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니 네가 믿느냐? 네가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벌이라고 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옛날 야곱이 잠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에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 닿은 것을 보고 거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 걸 봤죠. 바로 주님이 하늘까지 참 이런 그 사닥다리처럼 주님 스스로가 길이 된다. 바로 야곱에게 그걸 보여준 거죠. 참 주님이 하늘 가는 유일한 길이다. 요즘에 보면 뭐 타락한 종들이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종교는 다 길이 있다. 그래가지고 에큐마니칼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죠. 그분만의 진리다. 우리 골로새 2장 3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3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골로새 2장 3절. 2장 2절부터 시작.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어져서 완전한 이해의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진리죠, 진리.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생명이라.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보겠습니다. 3장 3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어요. 이미 가졌습니다. 참 이게 엄청난 얘기죠. 믿을 때 생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을 받는 길은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생명을 받아들여야지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생명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빛이 비쳐야만 어둠이 불어나는 것처럼 내가 깜깜한 데고 하면서 아무리 착하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덜 착하더라도 빛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렇잖아요.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옛날 성경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었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 돼 있어요. 나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믿었지만은 순종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막 그러더라고. 이거 뭐 엄청난 거예요. 성경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서 죄를 져도요, 기업은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잃어버리지만 절대로 구원 자체는 상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선물이지 내가 죄를 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죄를 질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왜 져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지는 건 정말 죽기보다 싫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죄를 지르라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받으면 그건 끝이 잊혀지는 거예요. 이 교리도 지금 많이 흐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믿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14장 7절.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시니. 또 보았느니라고 하시니. 여러분 이사야에서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말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언한 게 있죠. 이사야에서 40장 3절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게 되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 하는도다. 여기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기 때문에 육신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바로 예언대로 주님이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모든 육체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보십시다.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그 얘기 뭐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걸 여기 분명히 얘기해 준 거죠. 육신을 입고. 옛날에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로 23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좀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죠?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게 보여주겠는데 네가 바위 속에 숨어 있어라. 그러면 내가 내 손으로 바위를 덮어가지고 내 뒷모습을 보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습니다. 등을. 하나님의 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등을 봤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3장. 정말 하나님만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죠. 3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며 내가 네 앞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보일 자에게 자비를 보이니라고 하시니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음이니라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한 바위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날 동안 내가 너를 그 바위 틈에 넣어서 내가 지날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내 손을 거두면 네가 내 뒷부분을 볼 것이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눈이 부셔 보지 못하고 수건을 씌워놓고 모세를 봤잖아요. 그게 모세가 참 축복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죠. 참 빌립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아버지께서 육신을 꼬셨다는 걸 알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요청을 아주 솔직한 사람입니다. 요청한 거예요. 10절 보니까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냐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을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영을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싹 웃으시면은 영이 기쁜 거 아니에요 그게? 나를 보면은 내 영을 보았거늘 또 슬플 때는 막 눈물 흘린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영이 슬픈 거 아니에요 그게? 울면서 눈물을 본 자는 나를 봤을 거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어. 꺼내 보여줄 수도 없고 이게 우리도 삼위일체거든요. 삼위일체가 하나님도 삼위일체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완전히 새 몸을 입고 정말 몸과 혼과 영이 완전히 새롭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물론 다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계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답답하고 때로는 우리가 참 답답한 가운데서 참 힘이 빠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의문되던 것들이 다 풀리게 되고 주님의 얼굴을 얼굴로 대해 볼 수 있고 지금은 희미하게밖에 못 보지만은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사탄과 싸워서 정말 속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늘에 있는 저택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살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에 우리의 집이 없다면 참 우리는 쓸쓸하고 우리는 정말로 버림받은 자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순례자처럼 살며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도 낙심하자는 것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바라보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이겨내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기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과 성경의 능력으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악에서 구하셔서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난 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